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또 이 시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중심에 그 정신 위에 서서 오직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만 보면서 그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신자 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고 신기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의심을 품었다는, 그건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다. 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의심을 해도 세례 요한만큼은 의심을 품지 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끝까지 믿었어야 했던 그런 사람의 말입니다. 세례요한 아시잖아요.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이사야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서 보낸받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또 세례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이가 있다, 그걸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분은 능력이 많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메시아다, 그걸 요한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세례 주는 것을 사양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의 그러한 말들 하나하나는요, 예수님이 곧 자기 뒤에 오신다고 약속된 그분이다, 메시아다, 그걸 알았다는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맨 먼저 가장 먼저 증거했던 그런 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만드냐, 그런 의심을 품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몰랐던 사람이라면은 뭐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 메시아라고 알았고 또 메시아로 증거를 했는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당신이 맞습니까? 그런 의심을 품냐고 하는 거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의심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원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시면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우리는 공생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주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병자를 고친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주된 일이었어요. 근데 그 병자도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겼던 문둥병자, 또 악한 세력에 붙들려 있다 여겼던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 고친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까지 고쳐주시고, 또 유대인이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하는 마태를,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들인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런 예수님 행적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니까, 아니, 그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로 여긴 병자를 고쳐준다는 거. 어제는 뭐 그렇게 얘기한 대로 그 더러운 자로 여기고 있는 이방인을 가까이 하고 그 하인까지 고쳐준다는 것. 또 아주 악한 더러운 죄인인 세리,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 예수님의 그런 행적은요, 세례 요한에게는 굉장히 낯선 그런 행적이었습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메시아의 그런 그 모습이었어요. 적어도 요한이 그때 알고 있던 메시아는 저주받고 더러운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지, 그분들을 가까이 하고 낫게 한 그런 메시아가 도무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한의 귀에 들린 예수의 행적이 그처럼 저주받은 사람을 고쳐준다더라, 더러운 자를 가까이 하고 제자를 삼는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그건 요한이 알고 있는 메시아 일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예수님 그런 일을 하니까, 아니 정말 저 양반이 말이지 메시아가 맞느냐 의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의심을 품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당신 맞습니까? 질문 던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처럼 세례 요한이 의심 품은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고 더러운 죄인을 가까이 하고 죄인 삼는 자 그런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도 그 병자를 고치시고 이방을 가까이 하시고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이 요한처럼 생소하게 아주 낯설게 그렇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야, 이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오냐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겁니다. 요한에게는 아주 그 낯설고 생소한 모습의 그 메시아가 여러분께는 당연하게 다가올 거예요. 아니, 그분 예수 맞지 않느냐? 예수는 우리 죄를 용서하고 오신 분인데 죄를 갖다 하는 게 당연하고, 더러운 데를 고치는 게 당연하고, 그게 예수, 그게 메시아지, 그게 구세주지. 뭐 그 중에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아마 그렇게 여러분은 받아들일 거란 말입니다. 요한이 의심 푸는데 여러분 의심을 받는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요한에게는 낯선 메시아, 낯선 예수가 왜 여러분께는 당연한 아주 친숙한 그런 예수로 다가올까요? 여러분이 요한보다 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더 잘 알아서 그렇겠습니까? 믿음이 더 있어 그럴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듣고 배운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었거든요. 계속 들어온 예수가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한 예수,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온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의 메시아를 듣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듣고 배운 예수님은 교회에서 그 들렸던 그 말, 그 예수였습니다. 얘기한 대로 병자 고친다,
우리를 용서한다. 계속 그 이슈를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의 행적이. 일기한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안 믿었을까? 왜 안 믿었을까? 아니 나 같으면 당장 믿었을 건데 왜 안 믿었을까? 이 생각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게 정상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오히려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만약에 아주 헐벗고 길거리에 노숙하고 있는 사람이 나 재산 천억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걸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 흔들어 보세요. 믿을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그 사람은 같이 정신병자예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천억까지 갚으라면은 우리한 집에 고급차 굴리면서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해요. 근데 노숙하면서 헐벗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천억까지 갚고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노숙하면서 천억까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정신병자로. 근데 예수님이 당시에 꼭 그렇게 취급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요 도무지 그리스도 메시아의 다운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정말 어느 한 부분도 야 저 사람 메시아였구나 가능성을 둘 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말입니다. 어느 한 군데도. 근데 그런 분이 나 메시아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게 뭐가 있냐 말한 대로 노숙자가 내 천억까지 사람이 할 때 아이고 구실도 그렇습니까 좀 빌어주이소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정상이죠. 오히려 믿는 게 비정상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그런 분인데 그 매것이 십자가에 붙들 사형을 당한 그런 사람이 그들이 오랫도록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 그걸 인정하고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게 정상이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믿게 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약에 의해서 발언해서 되어지면서부터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신 역사한 뒤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중 예수가 내 구세주라는 걸 믿고 있다는 거. 오히려 그걸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의심없이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십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의심도 안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냐 그 말입니다. 아니 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구세주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냐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하나하나 따져보면은요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십자가예요. 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가지고 천국 간다. 이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솔직하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 안 됩니다. 목사가 돌았구나 드디어. 뭐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그 죽었다는 사실, 우리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단지 그 고백, 그 믿음 하나로. 아니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죄 가운데 있습니까? 수시로 미움과 시기 다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그런 죄가 있음 불구하고 죄 없습니다. 아, 당신 거룩한 자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선언 받는다는 것이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다 안다. 그렇게 여기면서 아주 그 당연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면서 다 아는 거야. 대충 넘어가 버려요. 이처럼 십자가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대충 넘어가 버리는 것 때문에 십자가의 생명이라는 것, 그 십자가의 생명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놀라는 게 없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당연한 일이니까 감격이 있을 리 있습니까? 신자의 감격이라는 것, 어떤 기쁨이나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을 때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감격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을 때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당연한 것이고, 십자가 사건 당연한 것이고, 대충 그냥 맞아, 그게 맞는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린 그 사건, 그게 어떻게 감격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다가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수준의 믿음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백날 들어도 감사가 안 되죠. 감격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감격 감사를 다른 데 채워보려고 예를 쓰는 겁니다. 그게 기도원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색다른 걸 채워보려고. 근데 십자가로 인해서 누리지 못한 감격 감사라면요, 다른 데서 감격을 누린다는 가짜입니다. 보면은 참 그 뭐 신자는 물론이지만은 이 목사님들도 십자가의 어떤 생소함이라는 것, 또 십자가의 낯설음이라는 것,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게 낯서냐? 왜 생소하냐? 이해를 못해요. 왜? 얘기는 아주 친숙하다는 얘기죠. 친숙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숙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단지 내 지식에 맞는 십자가고 내 지식에 맞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친숙하게 받으리는 그런 반응일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주지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에 대해 듣게 되면은 그 예수는 생소하게 되고 낯설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니 그게 정말 예수가 맞느냐? 그게 정말 성경이 맞느냐? 그런 의문을 갖게 되어질 거예요. 가령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자, 이런 그 얘기를 사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네, 그 전혀 반대의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일단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는 건 5절 6절을 보면은 사도가 말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고 보면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의도입니다. 사람의 환심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려고 사람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고 또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듣고 기분 좋은 말을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이게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화를 내시고 저렇게 말하면 웃으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이런 식의 반응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은 아, 이런 말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런 말하니까 좋아하시구나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간단해요. 하나님이 듣고 웃으시는 그 말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거나 기뻐하시는 징조가 없어요. 맞죠?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쁘신 말을 하면 하늘에서 허허 뭐 이런 말이 들리면은 아이고 기뻐하고 좋구나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데 어떤 말을 해도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음 놓고 정말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마음 놓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해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냐 이거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 놓고 내 탐심을 가득 담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강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해도 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을 한다 해가지고 문중병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당장 죽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지 않습니까? 뭐가 무서워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참 우리와 애매한 그런 말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울 복음이었어요. 바울의 복음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었다. 그렇게 바울이 자기를 지금 얘기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 그 복음이 어떤 말이냐 이걸 알려면 결국 바울의 그 생각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바울의 생각을 정확히 짚어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국은 사람의 생각으로 흘러가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잘 나오고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그래 칭찬듣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그러한 교훈에 그런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흘러가버리죠. 하나님 기쁘게 하는 말이.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모범적인 삶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근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 기쁘게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한국교회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참 많이 강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다른 나라 기독교인에 비해서 이 한국 교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아주 많이 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좀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런 수고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오늘날 신자가 분명히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큼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어떤 몸적인 삶, 그 행동 그걸 하지만 그 나쁘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그런 행동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의 예배나 헌신이나 봉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탐욕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주지를 하셔야 돼요. 가령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기 시작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인데 예비를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연결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으로 이어진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이걸 인식한다면 그 사람 뭘 해도요 그걸 내세워서 다른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보상을 기대할 만한 행위가 못 된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지를 않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고 있는 은총과 사랑과 풍요로만 감사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자, 이 복음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복음일까요? 바울의 그 복음,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께 낯설고 생소한 그런 말로 들립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들립니까? 여러분이야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이러한 얘기는 굉장히 생소하게 들립니다. 낯설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진짜 복음이 맞는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될 거예요. 왜? 들어보지 못한 말이니까. 바울은요, 신자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고난을 견디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복음을 전했던 거, 그게 하나님 기쁘게 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신자가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그런 중심으로 복음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복음의 중심이고 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행위에는요, 내 영광 구하는 탐욕이 들어있고 나를 신이답게 만들어볼 의도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신이답게 되겠지. 그런 것도 항상 연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우리를 살리는 자비와 긍휼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우리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인간이 가진 종교와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딴 데 같으면 돌 날아옵니다. 분명히 인간이 생각 종교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복음은요, 사람들 굉장히 생소해요. 굉장히 낯설어요. 들어온 복음이 아니니까. 당장에 그런 말 들으면, 아니,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란 말이냐. 이런 반발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말, 그게 무슨 말이냐. 반발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의 행함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합니까? 뭡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의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뭐 억지로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이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내시고 그 말씀을 사모한 마음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 그게 정말 말씀에 끌려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내가 일한 건 아닙니다. 제가 틀린 말 했을까요?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이 자리에 끌고 나오게 한 것이구나. 그걸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은요.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도 보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의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라 그 얘기는 그때 뭐였냐면은 너희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뭔가 행하지 말아라 그 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아 누려보려고 뭔가 의로운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말조차도 생소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 이러한 걸 어떤 사람은 극단적 은혜주의다. 어떤 말을 갖다 붙여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그런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일하신 와붙이는 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에 안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제 말이 안 믿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펴놓고 꼼꼼히 읽어보세요. 바울의 복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에게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복음 전하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못합니다. 지금의 뭐 교회들처럼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기쁘게 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바울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바울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바울은요. 그 율법주의자인 유대교로부터 굉장한 위협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심지어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로부터도 그 바울의 복음은 의심받고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개종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 습관을 다 버린 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얘기하죠. 쉽게 버리지 못한 것이거든요. 여전히 유대교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 신자들에게 바울의 복음은 쉽게 받지를 못하는 거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받은 교회라고 해도 거짓 사도가 들어오면 흔들려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를 사람의 마음에 들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환심사는 그런 말을 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탐심을 담고 아처의 말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의 눈치는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만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느 게 참된 복음이냐 그 말입니다. 어느 게 참된 복음이겠느냐.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사람 환심을 살려고 하는 말. 사람 눈치는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만 돌 날아와도 그 하나님 얘기만 하고 있는 말 어느 게 참된 복음이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바울의 복음을 들은 교회가 거짓 사도의 말을 받아들이고 또 혼란이 생기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거짓 사도의 말이 아주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해요. 맞는 말로 들리는 거죠. 생소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뭐 지금이라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해라, 성도에 힘쓰라, 예비당을 위해 성금하라.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생소하게 들을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들리죠. 믿음의 소리가 들리겠죠. 또 그렇게 해야 참된 신자가 된다. 그런 말을 누가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그걸 신앙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럴듯한 말이고 맞는 말인데 그렇게 살아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도 받는다. 이런 걸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복음에는 그러한 건 전혀 담겨있지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죽으신 예수의 피 은혜만 담고 그걸 내놓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이었습니다. 복음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냥 그런 행위들 교회에 헌금하는 이런 행위를 나쁜 것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행위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런 행위들을 의로운 것으로 높여가지고 그런 행위가 있어야 그게 믿음이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하고 복을 받는다는 그 생각이 나쁘다는 말입니다. 그 의도가 나쁘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로 사람들을 부지런히 일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목사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탐욕이 나쁘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말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다 말하면서 그들을 거짓 사도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우리에게 십자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흘린 피만을 의지하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또한 사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 받게 하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구유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신자를 예수님이 전부인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복음에는요 우리 탐심을 위해서 뭘 해라,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뭘 해라 이런 것이 없습니다.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가지고 뭘 복을 받게 뭘 어떻게 하라? 그런 말이 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적어도 바울의 복음에는 그러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 맞는 말을 들린다고 해서 그게 참된 복음일 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귀에 맞지 않은 말, 생소한 것은 다 틀렸다는 이런 생각이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이단으로 몰아가면서 십자가에 붙들어 죽여버린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생소하고 낯설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왜? 우리 상식에 안 맞는 게 복음이니까 애초에. 생소와 낯선 그런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받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더란 말입니다. 신자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 은총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다면 우리 마음으로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말을 복음이다.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그게 복음이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내게 들려왔을 때 그걸로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복음이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담겨 있는 것이고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는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말씀 있는 교회를 찾게 되어지고 복음이 담긴 그 마음으로 성도를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주님의 은총의 관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어졌다는 걸 증거하는 증거물 되는 거예요. 그 증거물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 그게 참 복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증거물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마음으로 이대로 나와 있다면은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한 도구고 나에게서 그 증거물이 보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이 담긴 사람이에요. 복음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십자가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고 살지 아니했는가 돌아보시면서 정말 이 놀라운 일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 가시고 십자가에 있는 주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께 놀라운 감격과 감사로 다가오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고 그 증거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는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의 피로 인한 감사와 감격도 다 잃어버린 채 그저 막연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 하나 붙들고 이제 나와 있는 저희가 아닌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그 마음이 되어서 예수의 피 흘리신 우리에게 감격과 놀라운 사건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오직 주님의 그 은총과 사랑을 쫓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거물 있게 하시고 우린 그걸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